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하신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따라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만약 여러분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 수 있지만 임종하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남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앞으로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 그 명령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이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리적인 지명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거느리고 다스리시는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바운더를 넘어서지 말라라는 말씀, 물론 지금 당장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인간의 과학과 기계 문명과 물질주의의 팽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허무하게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되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숨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키우신 곡식과 그리고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부정한다 그래도 결코 부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인간은 죄를 더 깊게 지을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믿지 않고 마치 사람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뭐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은 현재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는 결코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하게 된 그 순간은 결코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 하나님의 집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모임이 있는데 뭐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너희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희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뭐 교회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잘나서도 아니고 교회는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특별하시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의 연결점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으로 전진하는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적인 성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어떤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가 있대요.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본인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유 교회 가면 복잡하고 뭐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곳이 굉장히 이상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상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부족함도 있고 다툼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양과 이리가 함께 한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성도라라고 하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훌쩍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경우도 가족이 어떻게 다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집 나가고 싶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훅 떠나버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것을 부대끼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모습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고 못마땅한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육을 받고 힘을 얻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친교하며 우리는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만으로만 다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성령의 바로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터넷 세계를 맞이하면서 정말 물질과 지식과 정보가 충만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책을 펴봐야 됐어요. 막 예전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과사전이 있었잖아요. 막 이만큼 있는 뭐 브리테니카, 뭐 두산동화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백과사전을 이렇게 살펴봐야만 그것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단어 몇 개만 치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막 이렇게 주석책을 찾아보고 성경사전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막 이래야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은 막 머리에 맴도는데 그것이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억나는 것 성경 구절 한두 절만 이렇게 쳐보면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대로 성경에 그 인터넷에 그대로 뜨거든요. 그럼 아,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뭐 3장 뭐 몇 절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찾을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 너무나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힘, 성령의 권능은 점차 잊혀져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권능이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세상의 물질주의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지금 살아가는 어떤 시대는 서구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동양적인 종교와 관련된 열풍들이 많이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한국에도 보면 뭐 템플스테 이런 것이 굉장히 인기예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서양인들이 와서 절에 머물면서 어떤 그런 어떤 동양의 불교의 영성을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명상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뭐 요즘은 그렇게 말이 안 나오지만 예전엔 굉장히 또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이 뉴에이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점점 심취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것은 사람들의 뇌리 없었고 그냥 물질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던 세상이 이제 영적인 것에 눈을 돌려가는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안타깝게 영적인 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려가고 있기에 세상이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는 그 시대에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기 전에는 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린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지쳐 쓰러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무엇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무엇 하나 하면서 지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내가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만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 조금이라도 그 일을 성공시키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는 조그만 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들조차도 그 앞에서 길을 펼 수 없었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담대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쪽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이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것만 너무 추구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꼭 이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것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 사고방식은 내 능력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긍정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능히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을 믿음으로,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구함으로,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처럼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음으로, 또한 5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또한 13장 2절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칭함받는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점차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를 우리게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를 이런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지식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정서를 돌봐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곳이라고, 자녀를 돌봐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과 성령님을 얻고 세상의 단체와는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뭐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교단에서 사회봉사를 하는데 뭐 어려운 곳에 있으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색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런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봉사라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돕기만 한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돕는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구호단체랑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돕는 것은 세상에 더 잘하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세상과 경쟁해서 아무것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힘없고 능력없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은 그냥 잃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처세와 우리의 평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고 그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출세, 명예, 세상의 권세, 향락의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전도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전도는 그냥 이렇게 노방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관계 전도를 하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만, 우리 삶이 모범이 되어야만, 증인의 삶이 되어야만 관계 전도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어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한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전도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소중한 영혼이 생명을 얻느냐 멸망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데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 사람들이 영생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까지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 다 이루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인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인계해 주신 사명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사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메신저죠.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루거나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복음이 전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결실 맺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또한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학으로 박사를 딴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언변으로 자기 지식으로는 초등학생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정말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회사 사장도 자기 회사의 직원을 전도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한마디에 회개하고 교회 나와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이 기적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사온데 저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저희들이 먼저 변화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걸음이 주님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증인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증인의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들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증인이 되고 우리 롱안의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